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아조우 연대에 대한 무기 지원 금지 조치를 10여 년 만에 해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10일 성명을 내고 철저한 검토 끝에 우크라이나 제12특수부대 아조우 요단은 미 국무부가 실시한 레이히법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레이히법은 발의자인 패트릭 레이히 미 상원의원의 이름을 딴 법으로서 특정 부대가 중대한 인권 침해를 저지른 데 관해 신뢰할 만한 정보가 있을 경우 지원을 위한 재정 투입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미 국무부는 심사 결과 아조우 연대의 활동에서 그런 위법 행위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아조우 연대는 지난 2014년 분리 독립을 추구하는 친러시아 반군에 맞서기 위한 민병대로 조직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아조우 대대였고 현재는 여단급으로 몸집이 커졌습니다. 아조우 연대의 결성 초기 핵심 인사들과 관련된 극우 인종주의 논란으로 신나치주의 의혹이 이어졌습니다. 아울러 이 부대가 친러 반군 포로들에게 고문을 비롯한 인권 침해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 정부는 10여 년 전부터 아조우 연대에 대한 미국 무기 지원을 금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아조우 연대 측은 각종 의혹에 연루된 조직을 오래전에 해체했고 그 뒤에는 지휘부가 완전히 바뀌어서 부대의 체질과 성격이 달라졌다고 설명해왔습니다. 아조우 연대는 지난 2015년에 우크라이나 내무부가 관리하는 국가방위대에 편입되면서 정규군 편제 아래 들어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첫 해인 2022년에 도네츠크주 마리우폴에 있는 아조우스탈 제철소에서 마지막까지 항전하면서 국가적 영웅으로 칭송받은 부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설립한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기업인 테라파워가 미국 내의 첫 SMR 건설에 착수했습니다. 게이츠 창업자는 10일 미 와이오밍주 캐머러에서 4세대 SMR인 나트륨 착공식에 참석해 우리는 곧 미국 에너지 미래의 기반 위에 서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착공은 안전하고 풍부한 탄소 제로 에너지를 향한 큰 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SMR은 대형 원전에 비해 크기를 100분의 1 수준으로 줄인 차세대 원전입니다. 부지 규모가 작고 안정성이 높아서 도시와 산업단지를 비롯한 전력 수요처 인근에 구축하기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 시간과 비용 모두 기존 원전 대비 크게 줄일 수가 있어서 원전 기술 강국들이 SMR 개발과 상용화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에너지업계 전문가들은 실증에 가장 먼저 성공한 기업이 SMR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울로스 칠리마 말라위 부통령이 탄 군용기가 추락해 탑승자 10명이 전원 사망했습니다. 라자루스 차그에라 말라위 대통령은 11일 대국민 연설에서 칠리마 부통령 일행의 사망 소식을 전하고 희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차퀘라 대통령은 구조대원들이 한 언덕 근처에서 생존자 없이 완전히 파괴된 사고기를 발견했다고 밝히고 수습된 시신들을 수도 릴롱괴로 이송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고기는 현지 시각으로 10일 오전 9시 17분 릴롱괴를 출발한 뒤에 10시 2분 말라위 북부의 음주주 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짙은 안개로 착륙에 실패했습니다. 이후 항공당국으로부터 회항을 지시받았지만 레이더에서 사라지고 교신도 끊겼습니다. 중국에서 미국인 대학 강사 4명이 10일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아이오와주 마운트 버논의 코넬 칼리지 소속으로 중국 북동부 지린시 소재 베이화 대학과의 교류 프로그램 일환으로 중국에 머물고 있던 이들은 이날 낮 지린시 베이상공원에서 괴한의 흉기 공격을 받았습니다. 괴한의 신상과 범행 동기 등은 불분명하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2일 수요일 새벽 VOA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핵 협의 그룹 NCG가 신뢰 가능하고 효과적인 핵 억제 정책과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공동 지침 문서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왔다가 한국군의 경고 사격에 퇴각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를 계기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 유엔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북한 오늘 전 지역 대체로 맑겠는데요. 곳에 따라 구름 많겠고 한때 비가 오는 곳 있겠습니다. 최저기온 12도에서 20도, 최고기온 19도에서 33도입니다. 바다 물결 동해에서 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핵 공격 시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 전력을 통합해 대응하는 가이드라인이 담긴 공동 지침 문서 검토를 마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양국의 확장 억제 협력이 더 공고해질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미국과 한국 양국은 10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3차 핵협의 그룹 NCG 회의 뒤 발표한 공동 언론 성명을 통해 NCG는 신뢰 가능하고 효과적인 동맹의 핵 억제 정책과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동맹의 원칙과 절차를 제공하는 공동 지침 문서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측은 이런 공동 지침이 미한이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 억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고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에 따르면 군사기밀이 포함돼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공동지침 문서에는 북한의 핵 공격을 방지하고 실제로 북한이 핵 공격을 감행했을 경우 대응 방법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 전력 통합 운용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회의를 공동 주재한 비핀 나랑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은 회의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늘 NCG는 가이드라인 문서에 대한 검토를 완료했다면서 이는 NCG의 가장 중요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히 이 지침은 북핵 위기 시 협의의 원칙과 절차 그리고 동맹의 작전 개념과 훈련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oday the NCG completed its review of the guidelines document, perhaps our most significant progress in the first year of the NCG.
NCG에서 검토가 끝난 공동 지침은 양국이 서명 절차만 남기고 있습니다. 양국이 발표한 공동 언론 성명에 따르면 양측 대표들은 이날 회의에서 NCG 지침, 보안 및 정보 공유 절차,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및 소통 절차, 핵 및 전략 기획, 미한 핵 및 재래식 통합 CNI, 전략적 메시지, 연습, 시뮬레이션, 훈련, 투자활동, 위험 감소 조치 등을 포함하는 NCG 과업의 실질적인 진전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NCG는 또 임무를 연습하기 위해 범정부 시뮬레이션, 국방, 군사 당국 간 도상훈련, TTX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한반도 주변 미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진 방안과 미 전략자산 전개와 연계한 미한 핵 재래식 연습 및 훈련 시행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NCG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6일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의 핵심 결과물로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양국 공동의 핵과 전략 기획을 통해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능력을 보장하는 지속적인 미한 양자 간 협의체입니다. 지난 1, 2차 회의는 양국 국가안보회의 NSC가 주관했고 이번 3차 회의는 양국 국방부 주도로 열렸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공동지침 내용과 관련해 미한연합훈련이나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능력 통합 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 통합 운용 등에 관한 내용이 언급됐을 수 있지만 실제로 이루어지는 세부적인 내용은 가이드라인 밖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So I don't think the guidelines have a lot of details about joint exercises or integrating South Korean.
세이모 전 조정관은 공동 언론 성명을 보면 오는 8월 실시될 도상 훈련을 포함한 군사 훈련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면서 여기엔 분명히 미 전략자산의 한국 전개를 늘리고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 전력을 통합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공유 논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8월 을지 프리덤실드 UFS 연습에선 미한 양국이 북한의 핵 사용 상황을 가정한 핵작전 연습이 처음 시행될 예정입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김정은은 한국에 대한 공격이 미국과의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고 미국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모든 군사적 역량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걱정하고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며 NCG가 억지력 강화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Kim Jong-un is worried or understands that an attack on South Korea could escalate into a full-scale conflict with the United States.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처관보는 이날 NCG 3차 회의와 관련한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미한 양국은 동맹을 강화하고 확장 억지력을 강화하는 데 큰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처관보는 공동지침 내용이 상세히 공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분명한 이유로 미한 양국 모두 합의된 내용, 특히 북한의 잠재적 핵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지침에 대해선 자세히 언급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이런 상황에서는 미한 동맹이 무엇을 할 것인지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을수록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회의에서 미한 양국은 연합 억지 및 방어 태세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이라며 NCG는 기관 간 시뮬레이션과 양국 군 간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은 미한 양국이 안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편 북한은 한국과 미국에 대한 핵 위협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지 못했다는 점을 우려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 한국 담당 부국장을 역임한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공동지침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됐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공개된 정보만 보면 많은 진전이 이루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미한 양국이 북한의 핵 사용 상황을 가정한 핵작전 연습을 처음 시행할 예정인 것과 관련해선 이전에는 이런 훈련이 실시되지 않았지만 이젠 실시될 뿐 아니라 공개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이 핵작전에 대한 투명성을 이전보다 더 강화하는 또 다른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here has not been details released and probably won't be because it's very sensitive and classified. So we're not sure specifically what's covered.
미 국방장관실 대량살상무기 특별고문을 역임한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핵 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은 이날 공동지침에는 미한 양국의 역할과 기능, 임무가 무엇이고 어떻게 그 힘을 하나로 묶을 것인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담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m guessing that the guidelines are more specific detail on what would be the roles, functions, and missions for both the United States.
이어 아직 기획과 운영 측면에서 해야 할 일이 많으며 이는 실무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은 NCG 3차 회의의 의미에 대해 한국군에게도 핵전력 제공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들과 수십 년간 핵무기 전달과 공중급유, 공중전투통제, 적 방공망 교란 등에 관해 협의해왔는데 미한 동맹이 나토 관계와 유사한 작전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NCG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억제하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모든 일을 하는 이유는 어떤 종류의 핵 위협이나 핵 사용도 그들이 원하는 이익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적에게 확신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the reason why is you do all this to try to convince the enemy that any kind of nuclear threat or nuclear employment will not give them the benefit.
이어 목표는 적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는 것이지 핵 전쟁에서 더 잘 싸우는 것이 아니라며 궁극적인 목표는 핵 전쟁 발발을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공동지침은 앞으로 두 나라 핵협력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미 국방부 고위관리가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우려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리처드 존슨 국방부 핵 대량살상무기 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10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에서 열린 토론에서 북핵 위협 대응 공동지침이 앞으로 미한 핵협력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these guidelines really serve as kind of the principles and procedures upon which the alliance will serve to really look at nuclear deterrence issues.
존슨 부차관보는 공동 지침은 핵 억제 문제를 정책과 태세 측면에서 실제로 검토하는 데 있어 일종의 원칙과 절차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것은 핵 협의 그룹에서의 미한 협력을 진전시키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10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3차 핵협의그룹 NCG 회의 뒤 발표한 공동 언론 성명을 통해 NCG는 신뢰 가능하고 효과적인 동맹의 핵 억제 정책과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동맹의 원칙과 절차를 제공하는 공동 지침 문서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 지침은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통합해 대응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존슨 부차관보는 양국은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 핵 전력을 통합하는 데 있어 많은 중요한 작업을 해왔고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NCG가 동맹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협의체의 설립은 핵 억제에 대한 논의의 격상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존슨 부차관보는 또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가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don't think we've ever had this high of a level of collaboration, commitment, and trust on extended deterrence.
확장 억제에 대한 미한 간 협력과 헌신, 신뢰 수준이 지금처럼 높았던 적은 없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국 최고위 관리들이 핵무기 획득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비확산 체제에 대한 공약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존슨 부차관보는 다만 확장 억제에 대한 한국 대중의 우려도 이해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미국도 전략 자산의 정기적 배치와 핵 관련 도상 훈련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Lot in public, but just the mere fact that we are now publicizing more regularly when we're doing tabletop exercises.
존슨 부차관보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고려한 도상 훈련을 하는 것을 더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하지 않았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전략 핵 잠수함, 한국계 미국인 조종사가 조종하는 B-52 전략 폭격기 등 미국 전략 자산을 영내에 더 정기적으로 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존슨 부차관보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을 다시 확인하며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 가지고 있으며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돼 있고 한일 등 동맹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북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방부 차원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확장 억제를 이어가고 핵을 포함해 모든 전략 배치의 유연성을 열어두며 모든 외교를 억지력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슨 부차관보는 북러 협력과 공조를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1,000개 이상의 컨테이너로 군사 장비와 군수품을 제공했다는 자료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끔찍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이 얻을 반대급부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ut we're also concerned that those funds could be used and funneled into the DPRK's nuclear.
러시아로부터 받은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스 부차관보는 러시아가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 탄도 미사일 생산 장비 또는 재료, 기타 첨단 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을 우려한다며 이를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군이 지난 9일 군사분계선 MDL을 넘어왔다가 한국군의 경고 사격에 퇴각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11일 밝혔습니다. 합참은 9일날 12시 30분께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내에서 작업하던 북한군 일부가 MDL을 단순 침범해 우리 군의 경고방송과 경고사격 이후 북상했다며 군의 경고 사격 후 북한군이 즉각 북상한 것 외에 특이 동향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브리핑에서 군이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을 한 이후 즉시 북상한 것으로 봐서는 군사 분계선을 침범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군이 짧은 시간 동안 50m 이내로 군사 분계선을 넘어왔다며 곡괭이 등 도구를 지참하고 작업 중이던 북한군이 길을 잃고 군사 분계선을 넘어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사 분계선을 넘어온 북한군은 20명에서 30명으로 다수가 작업 도구를 들고 있었고 일부는 무장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관련해 북한의 분쟁 위험을 높이는 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6월 방북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러 전쟁 지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한국으로 오물풍선을 보내고 한국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해 한반도 긴장이 상승한 데 대해 북한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0일 BOE의 관련 논평 요청에 우리는 동맹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상황을 관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긴장을 완화하고 분쟁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중단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북 정보 이입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국제 정책으로서 우리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옹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안팎으로 그리고 내부에서 자유로운 정보 흐름을 계속 촉진하고 있다며 가혹한 형벌과 청소년을 겨냥한 내용이 담긴 소위 3대 악법의 시행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독립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한국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해 지난달 28일과 29일, 지난 1일과 2일에 이어 8일과 9일, 그리고 10일 아침까지 이른바 오물풍선을 한국 측에 살포했습니다. 한국군은 9일 오후 북한의 오물풍선 공세에 맞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이르면 이달 중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침략 전쟁을 벌이는 러시아를 돕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BOA에 관련 논평 요청에 우리는 해당 보도를 봤다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적이고 잔인한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지원을 계속 구하는 가운데 어떤 나라도 푸틴의 침략 전쟁을 촉진하고 그의 잔악한 행위를 정상화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명백한 국제법 위반에 대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거나 외면할 수 없다면서 전쟁 범죄에 책임이 있는 이들에 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러시아의 베도모스티 신문은 10일 푸틴 대통령이 몇 주 안에 북한과 베트남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이달 중에 순방이 이뤄질 수 있다고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이와 관련해 푸틴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시점은 6월 19일과 20일로 알려졌지만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유럽연합도 해당 보도에 대해 푸틴의 방북 움직임은 러시아의 절박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면서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피터 스타노 대변인은 이날 VOA에 관련 논평 요청에 우리는 불러 정상 간 회담 가능성에 대한 보도를 봤다면서 북한과 같은 국가에 의존한다는 것은 러시아의 고립이 심화되고 있으며 러시아에 대한 EU 제재 조치의 효과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EU는 러시아의 북한 모두의 유엔 안보리 결의와 유엔 헌장 위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기관과 러시아 정부 또는 민간 군사기업 간의 모든 무기 거래는 러시아가 공동 작성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지원에 사용될 수 있는 자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러 간 무기 거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략 전쟁을 지원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러시아에서 이루어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에서 방북 초청을 수락한 바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북이 성사되면 지난 2000년 이후 24년 만입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를 계기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데 대해 유엔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10일 정오 브리핑에서 한국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대북 전단을 살포하자 북한이 추가로 오물풍선을 살포하는 등 상황이 악화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과 관련해 이 모든 것이 우려스럽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중무장 상태인 한반도에서는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위험이 커질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반도 상황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기 원한다고 두자릭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북한은 한국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해 지난달 28일과 29일, 지난 1일과 2일에 이어 8일과 9일 그리고 10일 아침까지 오물풍선을 한국 측에 살포했습니다. 이에 한국 내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6일 대북전단 20만 장을 북한에 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은 9일 오후 북한의 오물풍선 공세에 맞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9일 저녁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만약 한국이 국경 너머로 삐라 즉 전단 살포 행위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해 나선다면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목격하게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억지력을 유지할 수준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배치하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역량과 태세를 강화할 수 있다고 미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억지력 유지와 더불어 군비 통제와 위험 감소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바이든 정부 고위관리는 10일 핵태세와 관련해 미국은 억지에 필요한 것만 개발하고 배치하고 있으며 우리의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엔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10일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등 미국의 핵태세 조정 가능성과 관련한 VOA의 질문에 이같이 밝히며 프라네이 바디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군비통제, 군축, 비확산 담당 선임 보좌관이 연설에서 밝혔듯이 바이든 정부는 이러한 환경을 고려하면서 군비통제와 비확산 노력을 계속 진전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재앙적인 핵 분쟁의 위험과 일반적인 분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군비 통제와 비확산 조치를 포함한 외교의 가치를 믿는다며 바이든 정부는 취임 첫날부터 이런 노력에 집중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는 핵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 특히 중요하다며 러시아의 지속적이고 도발적인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과 러시아의 위험하고 무책임한 핵수사, 러시아의 새로운 핵탑재 위성 요격 무기 개발, 중국의 대대적이고 투명하지 않은 핵무기 증강 때문에 핵 위험이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러한 행동은 러시아, 중국, 북한이 모두 핵무기를 확장하고 다양화하면서 군비 통제나 위험 감소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 시점에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고위 관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핵무기 운용 지침은 새로운 핵시대의 현실을 고려해 러시아, 중국, 북한을 억제할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또 미국의 목표를 달성하고 핵 위험을 줄이며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우리의 목표를 진전시키는 데 필요한 핵무기 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기 통제와 다른 도구를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중국은 거듭된 시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군비 통제 논의에 참여하기를 거부해왔다며 미국은 항상 대화할 준비가 돼 있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계속 대화를 거부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고위 관리는 오스틴 국방장관이 최근 밝혔듯 현재 미국의 핵 현대화 프로그램은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며 만일 러시아와 중국이 계속 대화를 거부하고 핵무기의 위력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한다면 우리는 미래의 억지력과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우리의 태세와 능력을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선의 접근법은 중요한 군비 통제와 위험 감소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그렇게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프라네이 바디 NSC 군비 통제, 군축, 비확산 담당 선임 보좌관은 7일 미국의 민간단체인 군축협회가 개최한 연례회의 기조연설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모두 핵무기를 빠른 속도로 확장하고 다양화하면서 군비 통제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Russia, the PRC, and North Korea are all expanding and diversifying their nuclear arsenals at a breakneck pace, showing little or no interest in arms control.
이어 만약 적들이 미국의 모범을 따르지 않고 핵무기의 위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면 우리는 억지력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태세와 역량을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러시아, 중국, 북한이 현재의 궤도를 바꾸지 않는 한 미국은 앞으로 태세와 역량을 계속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적의 무기 궤도에 변화가 없다면 향후 몇 년 내에 현재 배치된 무기의 증원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9일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중국, 북한 등의 핵무기 관련 움직임이 미국의 핵태세 조정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힌 바디 선임 보좌관의 발언에 대해선 우리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상황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고 관련 가능성을 최소한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라는 전문가 위원회 등 초당적인 요구에도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앞으로 수개월, 수년 내에 결정을 내릴 사안이라고 설리번 보좌관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하원 의원이 한국 전장에서 전사한 찰스 존슨 미 육군 일병에게 명예 훈장 수여할 것을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촉구했습니다. 존슨 일병의 영웅적 행동이 오랫동안 정당한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민주당 소속의 펜 라이언 하원 의원이 지난 7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자신의 지역구인 뉴욕주 출신의 찰스 존슨 미 육군 일병의 은성 훈장을 최고 무공 훈장인 명예 훈장으로 격상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존슨 일병은 한국전에 참전해 최소 8명의 동료 미군 병사들을 구하고 전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이런 영웅적인 행동이 오랫동안 정당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라이언 의원은 서한에서 존슨 일병은 1953년 6월 12일 서울에서 북쪽으로 약 96km 떨어진 철원계곡의 작지만 전략적으로 중요한 고지인 해리 전초기지를 방어하던 중 전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존슨 일병은 1953년 6월 11일 밤부터 다음 날인 12일 이른 아침 자신의 부대가 공격당하는 상황에서 엄청난 위험에도 불구하고 동료 병사들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안전을 무릅쓰고 행동에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자신의 부상을 뒤로한 채 여러 다친 전우들을 치료했고 폭격과 박격포 및 소총 사격을 직접 받는 상황에서 한 병사를 참호를 통해 안전한 벙커로 데리고 갔다고 밝혔습니다. 또 존슨 일병은 전우들이 성공적으로 구조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전투 진지를 벗어나 전우들과 적 사이에 자신을 놓음으로써 진정한 영웅심과 용맹함을 행동으로 보여줬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날 밤 최소 8명의 목숨을 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존슨 일병은 사후인 2011년 은성 훈장을 수여받은 바 있습니다. 라이온 의원은 그러나 존슨 일병의 행동은 명예 훈장으로 격상될 자격이 있다며 한국전쟁 영웅인 존슨 일병에게 지체 없이 명예 훈장을 수여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명예 훈장은 공로를 세운 지 5년 이내에 수여돼야 한다는 법적 요건을 존슨 일병의 경우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2022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점을 거론하며 오스틴 장관이 공식적으로 존슨 일병에 대한 명예 훈장 수여를 권고했지만 2년이 넘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주 밀브룩 출신인 존슨 일병은 1951년 지역 알링턴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미 육군에 입대해 한국전에 참전했습니다. 알링턴 고등학교는 2010년 존슨 일병의 이름을 딴 존슨홀과 추모의 벽을 세워 존슨 일병을 기리고 있습니다. 라이온 의원은 서한에서 지난 70년 동안 존슨 일병의 가족과 지역사회는 그의 영웅적인 행동에 대한 적절한 예우를 간절히 원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존슨 일병의 마지막 남은 동생의 나이를 고려할 때 의회가 부여한 권한을 활용해 존슨 일병에게 명예 훈장을 조속히 수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FUA는 라이온 의원의 서한에 대한 백악관의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미 의회에서는 2025 회기연도 국방수권 법안에 한국전쟁의 2인 영웅으로 알려진 미 해군의 루이스 윌리엄스 예비역 대령에게 최고의 무공훈장인 명예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명예훈장은 공로를 세운 지 5년 이내에 수여돼야 한다는 법적 요건을 윌리엄스 대령의 경우에 한해 예외를 두겠다는 취지입니다. 윌리엄스 대령의 경우 한국전에서 소련군의 미그 전투기 4대를 홀로 격추하는 등 큰 공을 세웠지만 당시 임무가 수십 년 동안 기밀로 분류되면서 훈장 수여 기간이 만료돼 명예 훈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유조선 천마산호가 또다시 러시아 인근 해역에서 발견됐습니다. 러시아 영해를 막 빠져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러시아 유류 선적 여부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북한 유조선 천마산호가 포착된 건 한반도 시각으로 10일 오후 8시 24분입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천마산호는 이 시각 러시아 나호카항에서 남쪽으로 약 80km 떨어진 지점에서 남쪽으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뱃머리가 남쪽을 향한 점으로 볼 때 이 선박은 러시아에서 한반도 동해로 이동하던 중 위치 신호장치를 켠 것으로 추정됩니다. 천마선호는 약 8시간 후인 오전 4시 20분 현재 남쪽으로 약 110km 더 이동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지점에서 북쪽에 위치한 나호카항까지의 거리가 서쪽의 북한 청진항까지의 거리보단 더 가깝습니다. 따라서 최초 출발지는 북한이 아닌 러시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BOA는 천마산호가 지난달 23일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 대한해협 방향으로 이동 중이라고 전한 바 있으며 지난 6일에는 나호카항에서 남서쪽 약 72km 떨어진 지점에서 천마산호를 포착했습니다. 이로 인해 천마산호의 최종 목적지가 러시아의 항구 혹은 인근 해역일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약 나흘 만에 천마산호가 러시아 해역을 막 빠져나오는 듯한 장면이 포착된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8년 3월 불법 선박 간 환적에 연루된 천마산호 등 선박 27척을 제재한 바 있습니다. 특히 천마산호를 포함한 13척에는 자산 동결과 입항 금지 조치를 모두 취해야 한다는 문구가 붙어 단일 조치가 명령된 다른 선박보다 제재 수위가 높았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공해상 운항이 금지된 천마산호가 어떤 이유에서 러시아 근해에서 발견됐는지 의문입니다. 현재로선 천마산호가 러시아 항구 혹은 인근 해역에서 유류를 선적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최근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북한 유조선인 유선호와 운흥호, 백양산 1호, 월봉산호 등 4척이 지난 4월 초순 러시아 극동 보스토치니 항에서 정제유를 실어 북한 남포 등으로 수송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4척 중에는 천마산호와 같은 시기에 제재된 유선호가 포함돼 있는데 이는 러시아 정부가 유엔의 제재 대상 선박의 입항을 막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또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도 영국 합동 군사연구소를 인용해 최근 최소 5척의 북한 유조선이 러시아에서 유류 제품을 선적했다고 보도했는데 이 중 한 척인 안산 1호도 천마선호와 같은 제재 선박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 불법 유류 거래는 미국 정부도 주목하는 사안입니다. 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지난달 2일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올해 북한에 제공한 정제유 양이 이미 유엔 안보리가 정한 한도를 넘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2일 브리핑에서 미국은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및 정제유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이들에 대한 제재를 계속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will just say that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impose sanctions against those working to facilitate arms and refined petroleum transfer.
그러면서 새로운 공동 제재를 발표하기 위해 호주, 유럽연합, 일본, 한국, 영국 등을 포함한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과 러시아는 두 나라의 거래가 합법적이며 대북 제재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유엔 주재 러시아 차석 대사는 지난달 31일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은 전적으로 건설적이고 합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러 협력은 어느 누구를 위협하거나 어떤 것도 위반하지 않는다며 이는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네덜란드 해군 호위함이 사상 처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감시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중국군 항공기들이 임무 수행 중이던 이 호위함의 주변을 선회 비행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일본 외무성은 10일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네덜란드 해군 호위함 트럼프함이 일본 주변 해역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금지된 북한 선적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을 포함한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감시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네덜란드가 이 같은 활동들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 해군이 보유한 6,000톤급 첨단 호위함 중 하나인 트럼프함은 해양 순찰 임무뿐 아니라 탄도미사일 감시 등 방공 임무도 수행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 네덜란드 국방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군 전투기 두 대가 같은 날 동중국 해상에서 트럼프함 주변을 여러 차례 선회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트럼프함에 탑재된 NH-90, 전투용 헬리콥터가 순찰 임무를 수행하던 도중 중국군 전투기 두 대와 헬리콥터 한 대가 접근해 왔으며 이로 인해 잠재적으로 안전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네덜란드 국방부는 이 사건이 국제 공역에서 발생했다며 당시 트럼프함은 동중국해에서 관련 대북 제재 이행 감시 활동 중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4일에도 한반도 서해 상공에서 이 같은 감시 임무를 수행 중이던 호주 해군 호바트 구축함에서 발진한 MH-60R 시오크 헬리콥터에 섬광탄을 발사하며 위협 비행을 가한 바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결의 2375호에서 석탄과 석유, 해산물 등 북한의 금수 품목의 밀수를 막기 위해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 등을 금지했습니다. 이 같은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미국과 일본,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은 자국 항공기 또는 함정을 한반도 인근 등지에 파견해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등에 대한 해상 감시 활동을 실시해왔습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지난달 VOA에 자국 해군 헬리팩스급 호위함 몬트리올함이 캐나다 주도 네온 작전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7월 중 이 같은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3월 말부터 4월 중순 사이 영국 해군 스페이함도 동중국해를 포함한 일본 주변 해역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가 금지하고 있는 불법 해상활동 감시 임무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이 같은 불법 환적 감시 활동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한편 트럼프함은 이번 임무에 앞서 1일부터 닷새 일정으로 한국 부산을 방문했으며 5일 한국 해군 구축함 한 척과 한반도 인근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했다고 한국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이 서울에서 열린 국제영화제에서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한반도의 자유 확산과 북한 인권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이 지난 5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개막한 제4회 서울 락스퍼 국제영화제에서 방송 콘텐츠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조명한 공로 등을 인정받아 시네마 인권상을 수상했습니다.
시네마 인권상, VOA 기사의 헌신과 조국을 향한
영화제 측은 일제 강점기 시절부터 방송을 통해 한인들의 항일투쟁을 독려한 역사적 의미와 함께 한반도의 자유를 전파하고 특히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을 높이 평가해 상을 수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허운도 서울 락스퍼 국제영화제 총괄 감독은 1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VOA 한국어 방송이 자유와 정의, 인권을 주제로 한 영화의 취지에 맞는 활동을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인권이나 또 전 세계에 탄압받고 있는 그런 정치인 인권 문제들 저희가 주로 주제를 담고 있고 거기에 이제 VOA가 저희 영화제 취지와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보도들을 많이 해주시고 특히 북한 인권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도를 많이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선정하게 된 이유고요.
이번 영화제에서는 또 VOA 한국어 방송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3편이 서울 CGV 피카디리 극장에서 상영됐습니다. 지난 7일에는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3일의 약속과 북한에 의한 일본인 강제 납치 피해자 가족들의 이야기를 그린 파란 기다림이 상영됐고 9일에는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 송환을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을 담은 국가의 약속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가 관객들을 만났습니다.
3일간만 배 타고 있으면 집으로 올 수 있다 하는
뭐 3일 후에 다시 돌아올 거니까
최근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돼 영화제를 찾아 다큐멘터리 3일을 약속을 관람했다는 송가은 씨는 VOA에 이산 가족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문제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이 한국 전쟁이랑 관련된 이산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북한이 이런 문제를 하루빨리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번 영화제에서 VOA 다큐멘터리 국가의 약속을 관람한 김윤희 씨도 영화를 통해 참전 용사를 예우하는 미국에 대해 더 잘 알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미국의 군인들을 대하는 방식 그런 예우의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좀 저렇게까지 군인분들을 예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허운도 영화제 총괄 감독은 VOA 다큐멘터리 국가의 약속이 현장에서 관객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미국 병사들 유해를 지금도 미국은 계속 그 유해 송환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VOA에서 제작한 국가의 약속이라는 8분짜리 다큐가 있었습니다. 뉴스 다큐가. 관객들의 반응이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받는 서울 락스퍼 국제영화제는 인권 관련 분야 등에서 매년 영향력 있고 우수한 콘텐츠를 선정해 상영하는 영화제를 개최해왔으며 지난해부터 국내외 인권 문제를 조명한 개인과 단체에게 시네마 인권상을 시상해왔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과 한국, 지구촌 곳곳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의 요일별 주간 프로그램을 알려드립니다.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미국 역사 속 중요한 인물들을 알아보는 인물 아메리카를, 화요일 밤과 수요일 새벽에는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이야기 미국사,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이슈 살펴봅니다. 미국의 선택 2024.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는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이 살아가는 현장을 찾아가는 탈북민의 세상보기가 방송되고요.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 뉴스 속 인물 살펴보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중파 1188kHz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에 방송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단파 5875, 9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과 한국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한국 기상청을 제공하는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12일 수요일 북한은 전 지역 대체로 맑겠는데요. 오전에는 평북, 오후에는 함경도에서 비가 곳에 따라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20도, 최고 기온 19도에서 33도 예상됩니다. 지역별로 알아보겠습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지역, 평양과 안주, 남포, 신의주 오전에 구름 많겠고 오후에 맑습니다. 최저기온은 18도에서 19도, 최고기온은 30도까지 오르겠고 안주의 최고기온은 26도 정도 오르겠습니다. 중강 간계 흐리겠고 간계에는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중강은 17에서 27도, 간계 18에서 29도입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맑습니다. 해주 최저기온 17도, 최고기온 26도입니다. 개성은 17에서 28도, 사리원 오전에만 구름 많겠고 기온은 18에서 30도입니다. 신계 17도에서 29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지역 보겠습니다. 함흥과 원산 맑은 가운데 기온은 함흥이 19에서 33도, 원산 20에서 32도입니다. 장진 해산 흐리겠습니다. 기온은 14도에서 23도, 장진 또 해산은 14도에서 25도입니다. 청진과 선봉 구름 많겠고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청진이 16에서 24도, 선봉은 15도에서 22도입니다. 끝으로 삼지연 구름 많겠고 최저기온 12도, 최고기온 19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전해상 맑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먼바다에서 1에서 2m를 일겠습니다. 서해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먼바다에서는 오전에 1에서 2m, 오후에는 1.5m로 일겠습니다. 6월 12일 수요일에 보내드린 B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B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지난 5월 24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한 지 27개월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극악무도한 영토 정복 전쟁의 서막이기도 합니다. 유엔의 이즈미 나카미츠 군축 담당 고위 대표는 이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800일 이상의 죽음과 파괴, 광범위한 황폐화와 엄청난 고통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기와 탄약의 이전은 국제법적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러시아는 과거처럼 우크라이나에 방어수단을 제공하는 서방 국가들의 전쟁의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로버트 우드 차석 대사는 전쟁이 계속되는 것은 러시아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때문이라는 러시아의 주장은 솔직하지도 않고 냉소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이 전쟁을 일으켰는지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Russia conveniently omits the fact that over 140 countries have repeatedly condemned its aggression against Ukraine.
우드 대사는 러시아는 140개 이상의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을 반복적으로 비난하고 또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했다는 사실을 편리하게 언급 안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사실이 불편하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것은 서방과 싸우고 있다는 모스크바의 주장과는 다르다며 또 그것은 다른 유엔 회원국을 잔인하게 예속시키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자신이 희생자라는 모스크바의 주장과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러시아는 뻔뻔하게도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도 유엔 안보리에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부터 러시아군은 북한 탄도미사일을 사용해 우크라이나를 거의 10여 차례 타격했다며 러시아는 이란으로부터 무기를 공급받고 또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Let me be clear. Russia could not sustain its war of territorial conquest without
우드 대사는 분명히 말해 러시아는 이러한 지원 없이는 영토 정복 전쟁을 계속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달 초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화학 무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했다고 말했습니다.
We assessed Russian forces use the chemical weapon chloropicrin and riot control agents as a method of warfare.
우드 대사는 우리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을 요새화된 진지에서 몰아내기 위해 화학 무기인 클로로피린과 폭동 진압용 물질을 사용했다고 평가한다며 미국은 어디서든 누구에 의해 어떤 상황에서도 화학 무기의 사용을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 비난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 침략 전쟁을 하는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공격을 중단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할 때까지 미국은 유엔 헌장 51조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방어를 위해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뉴스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아조우 연대에 대한 무기 지원 금지를 10여 년 만에 해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10일 성명을 내고 철저한 검토 끝에 우크라이나 제12특수부대 아조우 여단은 미 국무부가 실시한 레이히법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레이히법은 발의자인 패트릭 레이히 미 상원의원의 이름을 딴 법으로 특정 부대가 중대한 인권 침해를 저지르는 데 관해 신뢰할 만한 정보가 있을 경우 지원을 위한 재정 투입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미 국무부는 심사 결과 아조우 연대의 활동에서 그런 위법 행위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조우 연대는 지난 2014년 분리 독립을 추구하는 친러시아 반군에 맞서기 위한 민병대로 조직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아조우 대대였고 현재는 여단급으로 몸집이 커졌습니다. 아조우 연대 결성 초기 핵심 인사들과 관련된 극우 인종주의 논란으로 신나치주의 의혹이 이어졌습니다. 아울러 이 부대가 친러 반군 포로들에게 고문을 비롯한 인권 침해를 저질렀다는 주장도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10여 년 전부터 아조우 연대에 대한 미국 무기 지원을 금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아조우 연대 측은 각종 의혹에 연루된 조직을 오래전에 해체했고 그 뒤에는 지휘부가 완전히 바뀌어서 부대의 체질과 성격이 달라졌다고 설명해왔습니다. 아조우 연대는 지난 2015년 우크라이나 내무부가 관리하는 국가 방위대에 편입되면서 정규군 편제 아래 들어갔습니다. 이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첫 해인 2022년 도네츠크주 마리우폴에 있는 아조우스탈 제철소에서 마지막까지 항전하며 국가적 영웅으로 칭송받은 부대입니다. 마리우폴은 개전 약 3개월 만인 2022년 5월에 함락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마리우폴 항전 당시에 아조우 연대가 미국 무기를 사용하지 못해 방어에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금지 조치 해제를 촉구해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설립한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기업인 테라파워가 미국 내에 첫 SMR 건설에 착수했습니다. 게이츠 창업자는 10일 미국 와이오밍주 캐머러에서 4세대 SMR인 나트륨 착공식에 참석해 우리는 곧 미국 에너지 미래의 기반 위에 서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착공은 안전하고 풍부한 탄소 제로 에너지를 향한 큰 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SMR은 대형 원전에 비해 크기를 100분의 1 수준으로 줄인 차세대 원전입니다. 부지 규모가 작고 안정성이 높아 도시와 산업단지를 비롯한 전력 수요처 인근에 구축하기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 시간과 비용 모두 기존 원전 대비해 크게 줄일 수가 있어서 원전 기술 강국들이 SMR 개발과 상용화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에너지 업계 전문가들은 실증에 가장 먼저 성공한 기업이 SMR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테라파워는 오는 2030년까지 SMR 실증 단지를 완공하고 상업운전까지 돌입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번 실증 단지는 세계적인 투자자인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소유한 전력회사인 퍼시픽 콥의 석탄화력발전소 부지 내에 약 25만 가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인 345메가와트급 단지로 구축됩니다.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NRC에 따르면 미국에서 첨단 원자로를 상업발전소로 가동하려 하는 것은 테라파워가 처음입니다. 사울로스 칠리마 말라위 부통령이 탄 군용기가 추락해 탑승자 10명이 전원 사망했습니다. 라자르스 차퀘라 말라위 대통령은 11일 대국민 연설에서 칠리마 부통령 일행의 사망 소식을 전하고 희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차퀘라 대통령은 구조대원들이 한 언덕 근처에서 생존자 없이 완전히 파괴된 사고기를 발견했다고 밝히고 수습된 시신들을 수도 릴롱괴로 이송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고기는 현지 시각으로 10일 오전 9시 17분 릴롱괴를 출발해 10시 2분에 말라위 북부 음주주 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짙은 안개로 착륙이 실패했습니다. 이후에 항공 당국으로부터 회항을 지시받았지만 레이더에서 사라지고 교신도 끊겼습니다. 중국에서 미국인 대학 강사 4명이 10일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아이오와주 마운트 버논의 코넬 칼리지 소속으로 중국 북동부 지린시 소재 베이와 대학과의 교류에 참석하고 있던 이들은 이날 낮 지린시에서 괴한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 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 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